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스마트폰, 아이폰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애플의 전 CEO였던 이 스티브 잡스, 그와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무려 3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1983년 이 당시 28살이었던 이 무모한 사업가였던 이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만든 이 애플 기업을 이끌어갈 전문 기영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잡스의 눈에 들어온 그 사람은 당시 이 펩시 콜라의 회장이었던 사장이었던 존 스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우리 회사를 맡아주면 참 회사가 잘 되겠다.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이 뉴욕의 허드슨 강을 존 스컬리와 함께 걸으면서 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스컬리 선생, 우리 회사에 와서 우리 회사의 최고 경영자, CEO 자리를 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이 존 스컬리가 대답하기를, 아, 내가 지금 펩시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여길 떠나서 당신의 회사로 갈 수 없습니다. 당시에 이 규모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이 애플은 이 펩시 회사와 정말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작은 어떤 스타트업 규모의 그런 기업이었죠. 그러자 다시 한번 이 스티브 잡스가 스컬리의 눈을 쳐다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평생 설탕 물이나 팔며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까? 이 마지막 질문이 그 존 스컬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평생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그래서 정말 며칠 뒤에 그는 이 펩시에서 이 사장 자리를 내려놓고 애플이라는 회사에 나와서 또 스티브 잡스와 함께 이 회사를 운영해 갑니다. 존 스컬리, 그는 단지 큰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가 원하는 그런 성공하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지 정말 특별히 이 동양에서는 한국과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자기 이름 하나 이 석자를 남기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성공의 정의라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과연 이런 명예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까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라고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큰 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남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남긴다는 말은 자식을 많이 낳는 부모가 되라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또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처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자기 각각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나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초대하고 계신 아주 위대한 초대장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 특별히 집중적으로 함께 자기와 생활하며 먹고 자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갈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을 함에도 동일합니다. 사람을 하나 잘못 뽑으면 여러 사람이 고생합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 한 명을 만나면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유익과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한 사람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치를 위해 뽑는 인물들도 우리가 신중을 기울여 뽑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맡기실 일꾼들을 뽑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신중을 기울이셔서 뽑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선발하신 명단이 2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명단을 보면 고개가 좀 기우뚱합니다. 아니, 이왕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일꾼이라면 왕족이나 귀족 같은 고귀한 혈통에 학벌 좋고 가문 좋은 사람, 지혜롭고 현명하기로 유명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잡스가 찾았던 그 존 스컬리처럼 명문대 나온 사람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출신 성분이나 직업을 보면 정말 단 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명단을 한번 보시겠어요? 2절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늘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꼭 앞에 나오는 이 1순위부터 4순위의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가장 주님 보시기에 가장 우선시되는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다 무슨 출신입니까? 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입니다. 학벌도 뭐 자랑할 것이 없고 가문도 뭐 하나 잘난 것이 없는, 그 당시로 말하면 가장 어떻게 보면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던 어부들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 마태라는 이자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미움받는 세금 걷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은 먼저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실수로 이들을 부르신 것은 아닐까, 이 장고 끝에 정말 악수를 두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 본문의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고르시기 전날 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1시간, 2시간 기도하신 게 아니라요, 그분은 제자들을 뽑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열두 제자를 고르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그의 영적인 유산을 남길 때 대충 아무나 뽑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 밤새 기도하시고 선별하고 또 선별하여 뽑은 사람들이 바로 이 12명의 제자였다는 것이죠.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장 먼저 1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부르셨다. 이들이 예수님께 제자가 되겠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 이 대기업 입사하는 것처럼 적성검사하고 또 서류검사하고 시험을 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제자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골라서 내 의지대로 이곳에 나왔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크고 넓은 영적인 차원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들을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이것을 신학 용어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발걸음, 내가 선택해서 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이 소명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제자 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계시해 주신 만큼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함이 마땅하지요. 1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요, 이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께서는 또한 이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파워, 어떤 힘 그런 것보다는 마치 이 주인이 종을 부리듯이 입에서 무슨 말로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권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이 제자들,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가운데서도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이었을 그 12명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권능을 받고 놀랍게 변화합니다. 그들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예수님의 정예 요원들, 곧 특공대가 되는 것이죠.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던 사람들이요, 이런 능력 있는 사도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아무리 평범한 사람들도 주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기도했습니다. 또 저가 기도한 즉 하늘에서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시자 그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에 가면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도 사실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시죠. 그렇지만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주신 권능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또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이 권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받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소개했던 그 스티브 잡스와 존 스컬리의 내용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설탕물을 팔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삶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더욱더 인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